역대기 상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역대기를 공부를 하면서 그 역대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구절도 역대기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죠? 이스라엘의 장자 야곱입니다. 야곱의 마귀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이를 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 1절 관로 속에 뭐라고 되냐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뭐 이래이래 했으니까 그 다음요? 아니 그랬으니까 그 다음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귀가 누구냐고요? 네? 그래도 르우벤이에요? 그 뒷말이, 아니, 그 뒷말이 참 재밌어 한번 보세요.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요. 할 것이 아니니 그랬죠. 족보에는 그리 기록하지 말라고. 그럼 족보는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족보상으로는, 에이, 참, 헷갈리면 안 돼요. 족보상으로는, 에이, 이제, 정재사님이 진짜 이제, 예. 하던 얘기 해놓고. 예, 그렇죠. 족보상으로는 르우벤으로 하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다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장자는 요셉인데 속보상으로는 르우벤이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온 유다는 뭐예요? 그러고 유다 얘기가 또 붙었잖아요. 그렇죠. 명분은 요셉이죠.
행동을 막 하는 사고가 찬 사람은 유다 집안에서 어떤 애가 많아서
관로 속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야곱의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그 야곱의 마지와 무슨 이야기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둘은 확실하네요.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고요. 형식상 장자는 르우벤이고요. 그럼 유다는 뭐예요? 이제 말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셉이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은 요셉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몫을 두 배로 받는다는 게 이 장자의 몫인데 요셉은 여기 표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 명분상으로는 장자입니다. 족보상으로는 르우벤입니다. 그 유다는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유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그 뒤를 이어간 사람이 누구냐니까 유다거든요. 요셉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귀냐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느냐를 살펴보면 진짜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일 중요한 기준이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죠? 야곱 지파요? 지파 중에 야곱은 없는데 유다 지파요? 퀴즈 진짜 해야 되겠다. 괜히 헷갈려서 그렇지 쉽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쉬운 질문. 여기 말고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아닙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네. 다윗이 그럼 어느 지파야?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적부상 루벤이고 그 다음에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가가지고요. 요셉이 장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물려받은 유산도 그렇고 백성들 인도에 가는 데도 그랬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자로서 누가 감당했는 거니까? 유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대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람의 의지와, 물론 르우벤이 그렇게 되고 요셉이 또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은요, 그 어려운 시기에 요셉이 앞장서서 자기 민족을 다 구해냈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을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에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 구해내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유다죠.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넷째야. 첫째가 쫓기 나면 둘째나 셋째가 못 좀 해야 될 건데 왜 넷째가 나서가지고. 저 아들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둘째, 셋째가 또 죄가 많아요. 마지도 죄가 많지만 둘째, 셋째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어려울 때에 가족들을 이끌고 가족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려낸 사람이 유다거든요.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장자의 그 실질적인 장자권이 그리 넘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고, 동시에 왜 하나님을 빼놓고요, 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를 따져보면 자기들의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저 야곱이 그 저기 유언을 남길 때요, 각 아들들의 뭘 뭐대로요? 이거 뭐 좀 어렵습니다. 창세기 끝머리에 그 얘기 나오죠. 그 열두 아들에 대해서 장례사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뭘 근거로 그렇게 장례사를 얘기합니까? 아들들의 분량대로. 그 말은 그 아들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역대기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어떻게 이 역사가 전개되어 갔느냐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이 구절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구절 기억 안 하고 있었으면 한참 후배 목사한테 혼이 한번 날 뻔했는데,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는 통에 참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람삼아 그렇게 하고요. 아니 그 친구 모르는 게 그거예요. 야곱의 선배님, 야곱의 그 마지가 장자가 누구죠? 이래 묻는 거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이 그 아들이 그래 물으면 간단하게 로벤 하면 되는데, 똑똑하기로 소문난 후배 목사가 그래 물을 때는 아 이게 또 감정 타고 다놓고 묻는구나 이래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셋인데 누굴 말해줄까 할까요? 아마 그럼 됐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 둘이 끝났는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요, 너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거든. 난 질문 꺼낸 후배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적이 한번 있긴 합니다만, 이 구절이 역대기였던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독특한 구절입니다 하는 것만 소개만 하고요. 지난 얘기 좀 이어서 가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약에 기록한다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서 끝이 나야 하느냐면 열왕기로 끝나야 합니다. 열왕기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요래 못되게 아까밖에 버티다가 결국은 망했더라. 그러면 역사 끝나야죠. 열왕기 끝은,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끝을 낸다면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성경은요 열왕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역대기로 이어갑니다. 무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를 다시 그 역대기라는 책을 써서 이어갔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역사의 끝이어야 하는데, 열왕기도 이로써 우리 역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야마한 씨앗 하나를 남겨요. 열왕기 열왕기 끝에 씨앗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맨 마지막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저기 어디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일부는요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더라. 그게 26절입니다. 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아있던 쓸만한 인간들은 애굽으로 도망갔더라. 요게 26절이거든요. 그럼 이야기 끝나야죠. 근데 끝에다가 한마디 딸랑 붙여놓은 게 뭡니까? 잡혀간 왕 중에 요호야긴이요. 요호야긴이 포로 중에서도 풀려나가지고 거기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더라. 그 얘기를 끝에서 딱 적어놓은 겁니다. 왜요? 돌아와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고? 바벨론은 포로 딱 갔죠. 갔는데 거기에서 포로로 간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기는 옥에서 놓여나가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살았더라. 끝에 열어붙여 놨습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뭔 얘기 하려고? 그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은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열왕기를 쓴 저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끝에 이렇게 달아놨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결국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1장하고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갑니다. 상식 삼아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요. 네? 아닌데? 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인데 포로로 잡혀간 왕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마태복음 1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인데 예수님 족보에 보면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건, 그건 뭐 열왕기 할 때 제가, 예, 열왕기 할 때에 제가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긴하고 이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야긴하고 시드기야는 시드기야가 삼촌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상으로 보면 여호야긴이 결과적으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마지막 왕이 되고 그 여호야긴 다른 말로 해서 여고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어 나가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요, 막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은 그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끝나지 아니한 채 여기 씨앗 하나를 묻어놨다가 그것이 다시 마태복음 1장에서 살아나서 이 땅에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 우리가 보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으면요. 먹는 순간에 죽어야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잖아요. 말빨이 서죠. 아이들하고 싸우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깨우다 숨기려면 내가 다시 깨워놔봐라 하고는 말 가든지 말든지 니만대 해라 하고 내버려두죠. 며칠간 요요합니까? 하루요. 그러니까 말빨이 안 서는 게라 그게. 아니 그게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해서 먹는 순간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말빨도 쓰고 권위도 쓰고 그런 건데 안 죽었잖아요. 징계를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살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요렇게 못되게 말안 듣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으면 끝내버리지.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또 씨앗 하나요. 이렇게 묻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또 연결해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뭐 잠 깨우고 밥 먹으라 했다가 안 먹으면 치아락 하고 이래가 성질 내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열왕기하고 그 마태복음하고 이어져가는 그 맥락인데, 거기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는 이 역대기가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역대기는 성격이 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하고 그리고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 상하니까 네 권까지 간략하게 그 성격만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가 그 열왕기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열왕기라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고 그 회복되어서 간 과정을 말해주는 것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역대기를 사람들이 잘 안 읽습니다. 읽으려고 또 시작을 했다가요, 아, 이거 못 보겠다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마태복음보다 더 심합니다. 마태복음은 어쨌거나 한 반쯤, 반장 정도만 인내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에이, 막, 대충 읽기라도 넘어가자, 넘어가는데요. 이 역대기는 이 족보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이름만 나온 게 아니고요. 지파별로 분류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참 많이 나와요. 왜 이랬을까 하는 이야기죠. 열왕기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버렸다. 끝났단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서요.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하니까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이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족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쫙 그 도는 이야기들을 핵심만 추려서,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만 쫙 추려나가면서 구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다시 정돈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비유가 적절할는지 몰라도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대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지휘계통도 무너지고 병사는 병사대로 막 불들이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군인들이요, 피난민 속에 섞여가지고 민간인 거체가 민간인 복장을 얻어있고 이래가 도망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얼마쯤 내려오면요, 어느 선에서 부대원들을 다시 찾습니다. 부대를 재편성하는 거죠. 부대를 다시 재편성하고 군인들을 다시 살아남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이런 일이 가끔 전쟁 중에는 있을 수 있죠. 역대기 앞에 나오는 이 족보가 그런 성격을 지닌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그 망해버린 역사를 다시 쭉 정돈을 해가지고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다시 보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지나간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아담부터 정돈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 보면요, 아씨, 이거 뭐하나 일어났을까 해놨는데, 구약을 완전히 알고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요,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셋, 에노스 가면 셋은 어떻게 성장했고, 이거 쭉 기억을 하면서 보란 뜻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보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쭉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을 잘 모르시는 분은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건너뛰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뜻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고 이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 다 그 이름 부르면 뭐예요? 그냥 뭐 구약 역사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 읽으면 나중에 저 불리한 점이 하나 있죠.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럴 때 그거 빼먹고 읽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대라 달라고 그건 또 읽어야 돼, 이거?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는 읽지 말자. 몇 번 읽는다 그 말 하고 싶은 것도 좋긴 한데. 그래서 저는 참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이런 거 있죠. 목사 되려고 그러면 성경 몇 번 읽어야 돼요? 어떤 신학교는 몇 번을 읽어야 졸업을 시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의미가 있고 중한 의미인 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몇 번 읽었느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선수들 읽어나가는 건 참 질색인 사람입니다. 무의미하게 각해 길을 쏘아 길어야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읽는 거 탓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족보 사람 이런 데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조상이지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해 가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조상들의 그 부끄러운 얘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조상들이 잘못한 이야기 다 기록합니다. 왜요?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거든요. 역대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했는 얘기 자꾸 할 필요 있어요? 안 합니다. 가장 그 좋은 예로 그 다윗이 범죄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에는 나오지만 역대기는 안 나옵니다. 떼버려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는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누구 얘기를 많이 했느냐면 죄 많은 놈 이야기요. 죄 많은 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죄를 또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분량을 따져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열왕 좀 적어요. 그런데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남쪽 유다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기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건 학자 따라서 또 가르치는 사람들 따라 가지고 그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한 300여 년 전에 그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70인역 하는 건데요 그 70인역이 이 역대기를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그 빠진 사건들 생략된 사건들이라고 책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열왕기에서 기록 안 하고 빠져버린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이걸 그 연대기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걸 역대기라고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 그렇게 속 잘 된 거라고는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상하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결국은요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얘기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의 회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된 임무. 아마 이 글을 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상상을 못했을는지 몰라도 이 이야기가 결국은 그렇게 이어서 간다는 거죠. 누가 이 역대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역대기 하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단 페이지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부분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하고는요 이게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이어져가는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에스라는 또 옛날 유대인들은요, 에스라하고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하고 이걸 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권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또 붙어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누가 이걸 썼느냐고 뭐라며 이런저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은 에스라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해집니다. 에스라가 뭐한 사람이죠? 학자죠? 그냥 학자 그러면 좀 섭섭할 겁니다. 뭐 학사라고도 표현하죠. 그냥 학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 말 한마디가 붙었어요. 무슨 학사? 아 그렇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에스라가 어느 때적 사람이냐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내에 뭐 바사 이 상황이 예? 아직은 거기 있을 게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을 하는데 그 바사왕 원내에 가는 거는 네. 에스라가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바사왕 네. 이제 그러면 그 바빌론에 가는
예? 한 사람. 아니요 아니요. 바사는 페르시아란 뜻입니다.
그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뭔가
이제 오래전 역사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네. 가가 포로 생활 몇 년 하죠? 기본적으로? 아니야 그래 아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었어 압니다. 뭐 계산해가 아는 것도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 가서 70년. 그리고 에스겔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곧 돌아가는 게 아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혼하고 집 짓고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70년이에요.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이 떨어진 게 그게 바로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가도 좋다가 일부가 돌아갑니다. 돌아간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거 아니에요. 돌아온 숫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을 하고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 완공하고 60년이 더 지난 후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한 1차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80년 정도.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뭐해 지금?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듣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기 살다가 여기 포로 잡혀왔다가 그래 한 70년 지났고 그 70년 돼도 그때 또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래도 그분들은 다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정전한 고조 할아버지 뿐이에요. 그래.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고향 땅에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웠단다. 그리고 60년이 그런 겁니다. 그때 그걸 알고 자라나는 에스라가 자라면서요.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포로 앞에 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거기 가서 제사 드릴 일은 없었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라도 아니면 거기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사람도 있고 거기 남아서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며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 집안에서 컸다는 겁니다. 크면서요. 모세 율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이 에스라의 귀에 뭐가 들리는가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선조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소문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가 이런 꼴을 당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하나님 용서하셔서 보냈는데 거기 가서도 또 말씀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안 되겠다. 내라도 났어야 된다. 이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가 총독의 직위를 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적으로 말하면 에스라는 학자요, 학사요, 그 다음에 총독이요, 권력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왕과 아주 왕을 선택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기에서 에스라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사는데 또 빌빌거리고 있는 이런 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금 부대편성 새로 해서 이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이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역대기를 기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라는 게 참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요?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전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건지를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해야 되겠죠. 사냥도 일도 좋아하고 다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게 뭐고 난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겁니다.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노력,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큰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성교하고 전도하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게 없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 열심히 하고 성교하는 분들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경도 아니고 저것만 내가 뭐 따겠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 어떨 건데요. 절대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니까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이런저런 사람 다 필요하고 다 한데도 말씀에 능숙한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뭐 나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면 이래가 뭐 하겠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익숙하면 그것이 여러분 주변에 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어느 때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활용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뭐 늙어 죽을 때라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능숙한 삶을, 말씀에 익숙한 삶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데 감동을 받는 게 제가 다른 능력이 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요, 혹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동기들 중에서요, 능력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것도 보면 혀가 팍팍 납니다. 이야, 저렇게 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저런 거 잘 못하는데. 근데 결국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일으키고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숙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느닷없이 영어 성경을 좀 이어가지고 새벽에 차 운전하면서 참 부지런히 이어옵니다. 아, 참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다 쓴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다 써놓은 거 왜 이런 게 이게 이렇게 어렵나. 그러다가요, 어떤 부분은 참 이거 잘 썼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신명기를 외웠거든요. 이거 누가 썼지? 난 외운다고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차곡차곡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아니, 언제 썼지 이걸? 거기서 봐, 한두 번도 아니고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언제 썼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광야에서 썼잖아요. 아, 맞아. 백성들이 이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으면서 할 일 없으니까 뭐 했, 맞죠? 할 일 없으니까 성경이나 쓰지 뭐. 그렇게 된 건가요? 그 40년 방황하고 돌아다닐 동안에요. 다른 백성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다 죽었죠, 뭐. 근데 모세는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 기록들을 많이 다 남겨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언젠가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고 제목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광야에서 성경을 기록하던 모세.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모세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양치던 사람이요? 양치던 사람이 이게 글이 잘 됩니까? 제가 감동하는 거는요, 써놓는 거 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쓴다는 거 책 한번 써보실래요? 신문에 글이라도 한 편 내가지고 원고리 한번 타보시죠. 돈이 솔솔 삼게 됩니다. 예? 애굽의 학문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자란 인생이요. 그 학문 대학 어디다 써먹었어요? 양치 때요? 배웠지만은 써먹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양치는 40년 지날 동안에 그 뭐 배웠는 거 기억하겠습니까? 다 까먹지. 40년 동안 안 써먹고 놔두는 학문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글을 쓰게 될 수 있었다는 거요. 뭐, 울릉도 사람은 잘 못하겠지만요. 어릴 때 자전거 타본 사람은요. 한 20년, 30년 자전거 안 타다가 어느 날 자전거 탈 수 있을까 싶어 타보면요.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옛날 그, 예? 네? 울릉도인데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내 또래의 울릉도 사람들은 자전거 못 타는데요. 왜 못하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울릉도가 자전거를 탈만한 길이 없답니다. 전부 오르막내리막이 되니까 제가 아 그런가 싶어서 가장 놀랐는데요. 아니 자전거도 못 다니는데 무슨 차가 다녀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래도 해.
나도 쓰자.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당대 학문을 거기서 다 통과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세월이요. 40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뭐 했을까? 뭐 오락할 게 있겠어요?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뭔 말이 있겠어요? 아 거기서 성경 쓴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왔을 때 말이죠. 그가 이전에 학문, 갈고 닦은 학문의 실력이 없었더라면요. 못 쓰는 겁니다. 아, 베드로 수전으로, 베드로 전후서 두 권 딸랑 남기고 끝낼지도 모르죠. 긴 책 못 남겨요. 신약에서 글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요? 바울이죠? 2번은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누가가 많이 남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제일 긴 책이거든요. 사도행전도 아주 길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나 누가가 이 긴 책을 남길 수 있었던 건요. 바울도 당대의 최고 학부를 마련한 사람이고요. 누가는요. 의사였잖아요.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조수 역할밖에 안 했으니까 뭐 큰일 안 했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놓고 보셔요. 누가 초대교회 교회 형성에 나가는데 정말 큰일 했겠느냐. 베드로는요. 따라갈 사람이 없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교회에 끼친 더 영향은 누가가 더 크잖아요. 베드로 뭐 베드로 전후서 전후서 할 것도 없잖아요. 딸 막 떠나는 거 그냥 안고는 합치지 이거 말로 쪼갠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좀 어려워요. 말이 토박스럽고요.
그래서 생긴 대로 다 제작자 살고 있으면 잘했어요.
누가 잘못했거나 못했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던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었을 때 그것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됐는데 결국은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크게 쓰였더라 그 얘기가 싶은 겁니다. 그 광야 생활 거치러 해나갈 때 모세가 했던 그 소중한 역할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준 그 모세의 역할이 가만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딱 그거죠. 우리는 지금 역대기 상하를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만 에스라 시절에는 없던 책입니다. 백성들을 정말 인도하고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자료도 수집해요. 있던 자료 수집도 하고요. 여러 기록들을 동원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이게 에스라의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에스라 이러지 말고요. 모세의 율법에 말과 벗어 말씀에 능숙한 그가 다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저기 어디 누군가가 또 강의하러 한번 오래요. 왜?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좀 재밌게 볼 수 없을는지 강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까지? 수요일날 오후에 와서 4시간을 하래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 교회가 옛날에 참 그런 일에 열심히 내던 교회인지는 내가 아는데 세월이 몇십 년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열심은 남았는 모양이다. 수요일 오후에 와가 4시간 하라. 안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서 첫마디 뭘 할까? 아, 꼭 성경 읽어야 돼. 그럼 성경 읽어야 천국 갑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볼지 않냐. 아니면 성경 알아야 천국 갑니까? 아, 뭐, 훌륭한 선수도 많아요. 천국 가는 건 성경 한 구절도 몰라도 갑니다. 간 것처럼 가든지 어째 가든지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성경 몰라도 돼요.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요 살다 보면요. 예? 이게 어쩌면 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게 어떤 길을 선택을 한다든가 뭔가를 할 때
뭐 비슷한 답인데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려면 성경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이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능력은 좀 없더라도 막 키를 쓰고 여기에 몰두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겠구나 싶어서 준비하면서 오히려 뭐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온 그럽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기관들 중에서요 이름을 에스라라고 붙인 기관들이 들어있습니다. 왜 에스라고 붙였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에스라 하우스도 있고요 에스라 성서 연구원도 있습니다. 에스라 성서 연구원은요 그 제후의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거기 가서 기숙생활을 2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잘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도 남 갈 겨를이 없지만 가서 좀 덕 좀 보자 하고 물었더니 뭐 선배님 별로 덕 볼 건 없습니다만은 갈만합니다. 2년 동안 기숙하면서 뭐만 하느냐면요 성경 본문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가기에는 버거운 곳입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가서 신학 공부한 사람은 그거 왜 갈까요? 저는 신대원에서요 성경 많이 못 배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모양이지요. 가서 성경 자기가 공부 안 하면 별로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성서 연구원 가는데요. 다른 공부 거의 안 합니다. 성경 본문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에스라 하우스는 그 통동하는 데죠. 왜 에스라를 붙였겠어요? 감자식이에요. 근데 뭐 다른 사람 많을 텐데 왜 하필 에스라를 붙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에스라는 말씀에 능숙한 사람 이 정도였으나 실제로 그가 에스라가 그 당시에서 감당했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 역할이냐는 걸 우리가 실감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런 연구기관을 세워서 말씀 가르치면서 이름을 에스라라고 붙이는 이유가 그분들은 알고 붙이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아마 에스라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러고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대단한 에스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능숙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내려오는 앞에 나오는 모든 성경 전체를 에스라가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 가지고 성경 다 한 편입니다.
네,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거죠. 영국에 유명했던 학교 썸머힐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 이름도 썸머힐 붙이곤 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는 그 학교 내용을 그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아주 특색 있는 장면을 보고 그 기억을 하는데, 텔레비전에 방송되기 전에 그 성모일이라는 학교에 대한 글은 이미 그 전에 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방송되기 적어도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성모일이라는 학교에 대해서 그 알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그걸 소개하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모일과 같은 그런 어떤 독특한 사상과 가치관을, 그 교육관을 가진 학교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유독 유명해진 것은 그 학교를 소개하는 글을 그 학교를 세운 교장이 책으로 냈기 때문입니다. 글을 썼기 때문에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지, 만약에 그 글을 소개하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 텔레비전에서 방영돼서 한국 사람들이 그 학교를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그 책은요,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방송이 늦어요. 안 따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글로 쓰고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또 뭐 요즘은 그런 건 정말 막 어림도 없지만, 우리보다 조금 위에 대학생들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주로 데모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 한 번 바치각하고 열심히 데모하던 시기인데, 데모하던 시기에 데모 안 하고 공부하는 놈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세월 지나면요, 데모 열심히 해가지고 이룬 것도 있긴 하지만, 비난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룬 건 있지만, 그 시절에 욕먹어가면서 틀어박혀가 공부만 하던 놈은요, 그 후에 큰일 해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그러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 뭐, 자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듯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특징을 말하면 조상들의 부끄러운 일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유다 역사만 이어간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이런 이 역사를 정권해 갔느냐 하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남쪽 유다 이야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역대기의 중심인물은 다윗이 되죠.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다윗은 참 그 분량도 많이 차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다윗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목표가 다윗은 아닙니다. 성경이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윗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그 다윗을 거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역대기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나라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하면요, 역대기에는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왕들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왕들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열왕들은 주로 그렇거든요. 전쟁이나 왕들의 치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게 좀 적어요. 적고 주로 제사장이 하던 일이나 성전에 관계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이유를 설명하기를, 역대기 기록한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목적이 다르나요?
아, 목적이 다르고요?
그 말하기 때문에 그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기가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드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가면,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아,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 왕들의 전쟁 이야기는 뒷전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죠. 우리가 막 이 오늘 공부를 안 했다 치고요. 안 했다 치고, 성경 퀴즈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칩시다. 전쟁하러 가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는데, 바로 그 찬송 부를 때에 적군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어느 성경에 기록됐을까? 이러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는 항상 선두예요. 법궤를 세운다고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전쟁 얘기 별로 없는데요. 이 황제사는 한동안 좀 뜸하더만은 많이 갔다.
아, 출애굽이 이렇게 돌아올 때 뭐 그렇게 왔어요?
이런 류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많다는 거예요.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왕들의 이야기, 전쟁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역대기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기도, 찬송, 레위인들과 관계된 이런 기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 치고 이상한 기록 아니에요? 앞에 사냥대가 사냥하면서 나가는 전쟁? 전쟁 어디도 없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른 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기에 딱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거. 전쟁 기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많다. 이런 걸 염두에 두면 좀 특징적인 이야기 딱 넣으면 아, 저거 대충 역대기겠다.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되죠. 좋은 얘기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단점 얘기는 안 하죠. 아, 목표가 칭찬하는데 자꾸 못된 얘기 꺼낼 필요가 뭐 있어요? 보세요. 우리 아들 좀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잘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말썽도 많이 부리는데, 아이고, 막 오늘은 칭찬을 좀 하고, 막 생일이니까 오늘은 칭찬이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런데, 그날 안타놔놓고는 자꾸 니네 전에 사고 친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이게 자존심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성경이 그런 자존심 갖고 기록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자존심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이야기를 마구 기록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에스라가 역대기에만 와서 그런 어떤 자존심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은 다른 성경하고 비교할 때 맞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할 이유를, 회복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책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왕적으로도 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야단을 친다는 것은 얘가 아직 그 감당할 능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좀 힘이 상당히 있을 때 상황이어야 되고, 이 상황은 지금 뭐 나라고 뭐 다쳐야 된 상황에서 겨우 이제 뭐 조금 숨통만 치워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용접도 진짜 이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에스라가 이런 시절에 왜 이런 글을 기록을 했을까,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주 지름길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요. 역대기 마지막을 한 번 더 보십시다. 36장요. 아까 보았던 22절 다시 보셔요. 36장 21절 봅시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인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부하신 말씀이 영하였다. 이 구절도 사실은 제가 그 안식년을 설명할 때 가끔 인용하던 구절이니까 이 구절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22절에 보면 놓여나거든요. 그 사이 70년에 대한 기록은 별 언급 안 합니다. 70년 지났더라. 그리고 바로 넘어가버려요. 이 간격을 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지도 모르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 70년으로 건너뛰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했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바로 연결되는 이 에스라서는 내용의 핵심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나 뭐 고조나 정조 할아버지 때 돌아가서 했던 그 얘기들이 그 에스라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자기가 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전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를 강조해 나가는 게 이게 에스라면 바로 그 뒤를 이어가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 이야기고 중심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놓고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를 쓸 것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요. 뭘 회복하는 이야기를 적어야 정상입니까? 왕조. 왕권을 회복하고 왕조를 세워가 나라를 세운 이야기를 적어야 그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 상황이 있으면서 로마의 그 바다를 있다고 봐야 되나? 내가 뭘 모르나? 계속
아, 역사를 모르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나눕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돌아와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웠더라, 뭐, 이야기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하고, 길거리 하는 얘기가. 성전 세웠고, 성벽 세웠더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민족과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모세하고 또 어떻게 닮았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받고 했던 첫 번째 큰 일이 뭡니까? 성막 세운 일이거든요.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라. 이 일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고 광야에 나와가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요. 그 성막에 계셨다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민족을 어떻게 세우고 나라 왕을 어떻게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을 하나님 거하실 곳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라. 이게 모세에게서도 중요한 이야기고 나중에 전쟁을 하러 가도요 항상 그 법궤를 나타나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세워지는 건 그보다 훨씬 후대 일입니다. 왜 에스라가 자기 나라의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성벽만 얘기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그게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 거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 세상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안 세우나요? 약간 옆으로 가서 역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느헤미야나 그 에스라가 나중에 와서 총독로 역할을 합니다. 오랫도록요. 그럼 이스라엘은 독립한 게 아니에요. 고에스 왕이 돌아가 아니 바사 왕이 돌아가도 좋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집을 짓고 성전을 세우고 또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럽니다. 어느 나라예요? 여전히 바사의 그 여전시로 말하면 자치 지방 자치제라고 그럴까요? 예,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제 세계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글쎄, 페르시아가 로마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 뭐 거치잖아요. 알렉산더 지나고 개놓고 또 뭐야. 알렉산더한테 망하죠.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저기 그리스하고 싸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리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나라가 나중에 왜 네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쪼개진 나라 중에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시리아. 네.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시리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저기 누르기 시작하죠. 그래가 그 당시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조, 애굽의 톨레미 왕조야. 네. 네, 그 알렉산더의 수하죠. 여 둘이 왔다 갔다 치고받고 하는 통에 이스라엘이 거기 끼어가지고 생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나 대체로 수리아의 그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 수리아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학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워요. 그 얘기는 그 다다음 시간에 본 이제 일반 역사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다다음 시간에 그걸 좀 해볼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와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요. 성전과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매듭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끝. 구약의 끝이 어디냐고 물으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열왕기로 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열왕기 기자도 그랬지만 에스라가 우리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끝을 못 맺어줘요. 그러면 구약의 끝은 어딥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뭐 저 뒤에 나오는 말라기하고 소설지도 그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행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쪽에 이제 이 선지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인데 그 말라기가 이 느헤미야 시대하고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나훔까지는 앞세대고요. 나훔까지는 앞세고,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가랴, 나훔 하박국,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분들이 이 저게 그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하고 이거 비슷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역사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배경을 해놔놓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좀 연결을 시키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선지자들을 이 역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보도자료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성경 자체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 이 보조용 자료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뭐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다음 주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역사는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역사가 좀 나옵니다. 그걸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성경 본문 자체가 아니라서 제가 좀 많이 망설였어요. 근데 조금은 알아두는 게 좋긴 좋겠다 싶어서 미리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이 역사하고 그 선지자들 관계,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포로 시대.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포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포로 시대에 성경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포로 시대 기록이 뭐죠? 그거 있어요? 그거 제가 나왔습니다. 그 포로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 시대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들, 그 다음에 포로 가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대기의 내용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이야기들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그 이후의 모든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역할, 알고 보면 출애굽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과 아주 흡사했다고 보여질 만큼요. 요수아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수아는 열심히 백성들을 이끌고 간 백성들 안에서 에스라는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가르친 사람, 그 역할에서 에스라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했고 거의 모세와 다름없을 만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가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런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제게는 세상스럽게 막 강하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놔놓고도 나라나 왕을 세운 게 아니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던 것이 에스라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던 일과 동일합니다. 결국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한다라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릴까 하다가 그건 오늘 뺐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내드린 그 도표 그거 참고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하시면 자본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넓게 표현해 놓고 좀 보시고 그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리고 사라진 것 같을 때라도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어가신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또 귀한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어가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전해진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능숙해서 우리 것들에게 선한 증거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귀한 시간 살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